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또 얼마나 큰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그 하나님도 잘 아시는 지난주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이 대상이.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이라는 말은 나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뭐를 견디어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처럼이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해 주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모두가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두가 헌신하는 교회. 다시 한번 크게 모두가 헌신하는 교회.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주일날 저녁에는 꼭 무슨 여전도의 헌신예배, 무슨 남전도의 헌신예배, 이 헌신예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헌신예배인가 보다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못 들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이 헌신이라는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행위를 우리가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해야 할 일, 내가 꼭 해야 할 일. 이것은 사도 바울을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니까는 그 율법사가, 그 당시 율법사는 율법을 공부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율법,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근데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율법이 612가지나 있는데, 612가지가 있는데 그 구약의 율법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 중에서도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째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확인을 해 주신 거예요.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그것은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온 선지서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율법사 정도 되면은, 이거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이 율법사가 좀 잘난 척을 하려고, 자기를 좀 돋보이게 하려고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려주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이게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머리로는 너무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경건주의자들이라고 겉으로는 나타내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사실은 누가 진정으로 자기의 이웃인지도 모르는 다시 말해서 헌신의 삶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이 헌신의 생활은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고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만 생각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헌신은 뭐예요? 삶으로 행동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오고 신기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뭐 하십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나머지 엿새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사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웃을 향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머리로만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헌신이라고 하는 건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일날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나머지 엿새 동안은 힘써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거든요. 그 헌신이 빠져버리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의 헌신이 없으면 어떠한 성장도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신해야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헌신의 리더십을 가지고 봉사할 때 예수님처럼 사랑의 눈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고요. 헌신해야 또 성공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조상을 잘 두었기 때문 아닙니까? 청교도의 신앙으로 참 세상에서 미국의 원조를 안 받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 크리스찬 국가로 참 생각해 볼수록 참 미국이 고마운 나라예요. 뭐 김영순 우리 집사님도 저하고 대화하면서 소셜워커를 통해서 다 병원비가 무료로 약서부터 다 야 이런 나라가 참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저도 유럽에서 오래 있다 왔지만 유럽보다 사회 보장제도가 더 잘 있는 것 같아. 살면 살수록 참 여러분 그래서 희생 없는 성공은 없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입니다. 펜실베니아,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주에 아주 낡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낡으니까 바람만 불면, 세게 불면 창문이 막 덜컹덜컹 흘려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또 교회가 낡아가지고 오래되니까 비만 오면 또 천장이 막 새는 거예요. 막 빗물이 떨어지고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앞마당, 교회로 진입하는 그 앞마당에 아스팔트가 되어 있질 않아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교회가 많았죠. 비 오는 날 여러분 장화를 실지 아니면은 도저히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도 진흙이 묻어가지고 이 교회 바닥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인들은 그 교인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교회가 이렇게 낡았어? 교회가 좀 새로 지어졌으면 좋겠어. 누가 아스팔트라도 좀 깔아줄 사람이 없어?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작 아무도 누구 하나 이를 위해서 직접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부자도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일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희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교회 이렇게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그 진흙탕 교회 앞마당에 벽돌이 20장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한 구석에. 이상하다. 누가 저 벽돌을 깔아 놓았을까? 궁금했는데 그 다음 줄이 되었는데 또 벽돌 20장이 또 깔려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벽돌 20장 대봐야 얼마나 됩니까? 그것으로 뭐 교회 전 마당과 입구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그 20장이 또 주일날이 되니까 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궁금했겠죠. 하도 궁금해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누가 도대체 그 벽돌을 깔아놓는가 숨어서 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의 형체가 나타나가지고 어둠을 가르면서 와가지고 또 벽돌 20장을 가지고 와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이렇게 가서 보니까는 그 친구는 다른 게 아니라 그 교회 초등학교에 다니는 잔이라는 이 학생이 거기서 벽돌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가지고 야 잔, 너 거기서 뭐하니? 물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래가지고 부끄러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뭔가 이 길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 돈이 없습니다. 어린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일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번 돈의 일부를 가지고 벽돌 20장을 사가지고 이렇게 까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 길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니, 목사님이 듣고 너무 감동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선 주일날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잔이 우리가 걸어 들어오는 길에 벽돌을 깔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주일학교 그 꼬마도 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원해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1년 뒤에 그 낡은 교회를 깨끗하게 새로운 건물로 신축하고 물론 그 길을 다 포장해서 좋은 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12살 난 잔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글 들어가서 뭐 쳐보셔도 다 나옵니다. 존 워너 메이커라는 이분은 뭐냐면은 미국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야. 그래서 그 별명이 백화점 왕입니다. 백화점 왕. 이런 그 백화점 왕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서부터 섬기고 지체를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 어린아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평생 그 당대의 최고의 부자로 백화점 왕으로서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정치계에 또 입문을 해가지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됩니다. 최신부 장관이 되어서도 자기가 섬기는 그 낡은 교회가 베다니 교회였대요. 베다니 교회였는데 그 워싱턴 DC에서 최신부 장관이니까 비행기를 타고 필라델피아까지 가고 자기 교회까지 가서 평생 교사로 자기 모 교회의 교사로 이렇게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아이를 가리켰대요. 자기에게 은혜를 끼쳐 주었던 그 베다니 교회를 평생 섬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헌을 보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 세계의 YMCA와 YWCA의 운동을 주도해가지고선 많은 청년들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런 운동을 장려하고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YMCA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여러분 1908년도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산실로 작용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YMCA, YWCA였어요. 1908년도에 종로에 YMCA, YWCA 그 건물이 세워졌는데 그 돈을 누가 도네이션 했느냐면 바로 이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그 건물이 지어졌답니다. 그때 한국에는요 제일 서울에서도 큰 빌딩이 명동성당하고 바로 이 YMCA 회관 건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 사진도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 YMCA를 통해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출신입니다. 배재학당 뿐만 아니라 월남 이상재, 윤치호, 한글을 다시 재정리한 주시경 선생, 전부 다 YMCA 거기 다 출신들이에요. 독립운동 거기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YMCA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초창기 그 멤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섬김과 희생이, 헌신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헌신된 섬김이 인류애를 바꾸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는 몰랐지만 전부 다 이 초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유관순 씨도 이화 출신 아닙니까? 전부 다 기독교 교육에 이런 YWCA 이런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나라를 되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섬김과 헌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워너메이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뭐 요런 이제 대통령 선거하면서 트럼프 뭐 발언 많이 또 문제도 되고 그렇지만 윤리적으로 뭐 동성애 뭐 찬성하고 이런 것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미국이 많이 타락해 가는 것 같아도 역시 미국은 세계의 경찰 국가입니다. 세계 질서를 미국이 이렇게 강성하게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던 이유는 미국의 문화가 미국 이 문화의 자체가 헌신의 문화입니다. 청교도의 그 뿌리에서 시작된 문화거든요. 그래서 미국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은 가정 교육에서도 share together, share together. 함께 나누라는 나누라. 더불어 사는 함께 나눠 share together. 예. 그래서 뭐 이 미국의 그 부자들 많잖아요. 뭐 빌 게이츠를 비롯해 가지고 전부 다 사회에 다 환원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신문에 계속 나지 않습니까? 이게 섬김의 문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고 기쁨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섬기려 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세 종류의 헌신의 모델을 우리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첫째로 억지로라도 헌신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북부 지방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예, 로마의 점령지였으니까.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자기 가족들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왜 왔는가 하면 그 시기가 바로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이거든요. 예, 모여서 이 구레네 시몬도 그래서 왔는데 하필이면 그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큰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냐 하면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 위해서 확정이 되었고 또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하필이면 공교롭게 그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 아내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모처럼 모국을 여행한 거죠. 모국 여행 구경 중에서 얼떨결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뽑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성경 말씀을 두 군데 적어놨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니까 한번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을 펴보시면 거기 병행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5장 21절을 찾으셨으면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요, 억지로라는 말이에요. 억지로. 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무서운 압력에 의해서 자기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이런 일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재수가 없는 거죠. 세상 말로 말하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14번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십자가 그 진 그 동상까지 가는데 14번을 쓰러졌는데 그곳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나가면 그대로 다 있어요. 비아 돌로로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라틴 말로 고통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14번을 쓰러지셨으니까. 그런데 자기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신 거죠. 간 거죠. 그 후에 역사가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이 시몬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고린 3차 전도여행이 끝날 즈음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 교린도에서 3개월 머무르면서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그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루포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조금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조금 아까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예요. 알렉산더와 루포는 시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루퍼의 어머니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데 이 대사도 바울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첫 번째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울 시대에 와가지고 시몬의 가정은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구레네에서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고 로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편지 쓰잖아요. 로마에 살고 있었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글쎄 그 시몬의 가정이 전부 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더구나 이 그 바울 사도가 구레네 시몬 부인을 향해서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야, 이건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도 아직도 어떤 여인을 향하여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루퍼의 어머니가 시몬의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을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을까요? 대단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 그 자녀들은 예외소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 그런 성직자들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에 억지로 헌신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억지로 때로는 내 의사가 아닌 억지로 맡겨서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우리가 충성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반드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기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 달라요. 여기서도 뭐 어떻게 처음에 예수 믿게 되었나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이 억지로 되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옥에 갔는데 죄수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회심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간수가 성경책 집어넣어주고 심심하니까 그 성경책 읽다가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그런 간증 저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일하기 싫으니까 주일날 교회 갈 사람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작업 나가니까 영농 작업 나가고 뭐 힘든 일 하니까 교회 가면 앉아서 쉴 수 있고 또 교회 가면 점심 또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사들끼리 모이면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아,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어? 왜 목사가 되었어? 그러면은요,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는 정말 목사 되기 싫었고 할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아니 우리 엄마가 아니 그냥 나기 전부터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헌신 이렇게 바쳤대. 작정을 했대. 그래가지고선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엄마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억지로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자식들 가운데 하나는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바칩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선 또 목사 되신 분도 있고 하여튼 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교회 또 개수위원으로 수고를 해주시게 됐는데, 이 교회 같은 교회에서 주는 이 직분도 말이죠. 억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연초가 돼가지고, 특히 조그만 교회에서는 일꾼들이 부족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직분을 맡기려고 그러면 뭐 성가대도 그렇고, 주일학교 반사, 뭐 파킹랏 정리. 그러면 굉장히 억지로 좀 그렇지 힘들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는 것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예, 나는 억지로 나왔지만 하나님이 이미 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자기 의사가 아닌 로마 군병의 압력에 의해서 군인들의 십자가를 졌지만 많은 시간이 흘른 후에 그 가정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억지로 걸어 들어온 교회이지만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전문을 나시기를,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그래도 헌신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약한 힘으로라도 헌신하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27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27절 보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술 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에 따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인들의 신분으로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 고아와 아이들과 여자들은요, 사회에서 가장 하층에 있는 그런 그 부류의 신분자들이었거든요. 그 여자들이 뭐 산헤드린 공회 앞에 근접할 수도 없고 빌라도 총독에 가가지고 뭐 예수님 십체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군중들을 향해서 대항할 수도 없고 로마 군인들과 뭐 대항해서 뭐 의견을 낼 수도 없고 하여튼 그 당시 여인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회 계층에서. 그러나 여러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게 되면은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힘이 없고 약하지만 그래도 할수 있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돌아가실 때그 십자가를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곁에 서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슬피 울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인들이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주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가고 여러분, 사실 여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할 때도 여인들, 부활할 때도 제일 먼저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제일 먼저 마리아, 여인이 가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참 많은 뭐, 지식도 없고 힘도 없는 여인들이었지만은 여러분 장례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새벽까지 밝힌 사람들이 바로 이 위대한 헌신자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연약한 힘으로라도 최대의 헌신을 하신 분들이 바로 그 당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약한 힘으로라도 크게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도 약하고 형편도 녹록지 않고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때요? 항상 교회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 하는 것들 아니더라고요. 교회 일 하다가 보면 형편이 넉넉지도 못한데 중요한 행사 때마다 보면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더욱더 사력을 다해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계시록 3장 12절에서 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약한 힘으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처럼 약한 힘으로라도 최선의 헌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크게 쓰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아, 여러분, 좀, 그, 미국의 그, 대통령을 네 번 하신 분 혹시 아십니까? 트럼프는 지금 뭐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지금 많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대통령을 네 번, 유일하게 네번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데오도 루즈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근데요, 이분이 정말 네번 하면서 엄청난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이고, 뉴욕의 유엔 본부를 처음으로 창설한 분이에요.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인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이 악성 소아마비에 걸린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이분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어요. 대통령인데, 네번 대통령을 하시는데도요. 그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 몸도 자기 스스로 추스리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이런 신체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국 4선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가. 많은 정치학자, 경제학자들이 그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는 뜨거운 인류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헌신의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김의 희생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해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는요, 부족한 믿음으로라도 헌신하자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보면요, 주님께서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오후 3시에. 그런데 희한하게도 금요일날 6시부터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유대인들은 손 하나 깜짝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안식일에는. 그 율법을 따라가지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3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 3시간 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들짐승이나 말이죠. 독수리 밥이 되고, 들깨의 밥이 되고, 이게 다 육체가 훼손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도 도망가 버리고 없었어요. 누구 하나. 그리고 이 여인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까는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 여인들은요, 능력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살지 않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뭐 무덤 하나 없어. 그리고 이 여인들은 가난한 여인들이에요. 장례를 할 수가 없다고요. 너무 정말 이렇게 긴박한 그런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믿음의 제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믿음이 부족했지만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건 굉장한 리스크거든요. 역적으로 돌아간 사람의 그 시체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은 너도 같은 편이다, 뭐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담대하게 총독에게 가가지고 시체를 달라 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 이게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처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자기 신분을 은의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나중에 담대하게 빌라도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발라해서 정성껏 예수님의 시체를, 한 번도 장사 지내본 적이 없는 굴에다가 장사를 잘 지내주고, 예수님이 그 굴에서 이제 부활하시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는 믿음이 약한 것 같아도 얼마든지 그 약한 믿음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소신만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분이엘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 헌신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교회를 위해서 사장이 자기 교회를 위해서 그 자기 사원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그 회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한번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밖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처럼 연약한 힘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해 보십시오. 역사의 위인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처럼 신앙심이 아직 불투명하더라도 소신 있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드시고 그를 통해서 귀하고 값지고 아름답게 그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니엘 교회에 필요한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정말 할 게 많죠. 화장실서부터 뭐 교회 정말 고칠 것도 너무 많고 이게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와서는 안 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해야 또 믿음이 성장하고요. 결국 우리들의 믿음이 헌신하는 만큼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니엘 교회 모든 교인들은 이 교회에 새신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헌신자들이 다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한번 결심을 해보십시다. 억지로라도 헌신하고 약하더라도 헌신하고 신앙심이 부족하더라도 소신 있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부니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자기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억지로 한 헌신을 통해서라도 놀라운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기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열매는 풍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오늘도 저희들이 믿으면서 오늘 이 아침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성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